자, 그러면 줄이는 게 좋네. 2부 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장, 우리 차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전에 계속 나오셨을 때랑 비교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진 거를 좀 체감하십니까?
주식시장이요?
네.
그럼요.
두 분이 서로 칭찬하시길래 두분 얘기하는 줄 알고.
저희 둘이요?
예.
아,
소장님도 칭찬해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뭐 칭찬할 건 아니지만 두 분이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좋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서로 칭찬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칭찬할 수 있을 것이냐?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주식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일단은 좀 칭찬해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힘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아니, 전고점 돌파는
가능하다고. 네.
천천히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왜요?
전고점 돌파가 빨리 가면 제가 항상 드리는 비유입니다. 저보고 지금 이 잔슨빌 그이 부대찌개를
네.
3인분을 1시간 주고 먹으라면 먹어요.
그쵸?
근데 저보고 30분 만에 3인분 먹어라? 못 먹습니다.
아, 드실
먹다
것 같은데.
탈라져.
아이, 드시잖아요.
아니, 좀 그렇게 이해해줘요. 뭐, 그걸 또 꼬집고 그래요, 또.
체할 수 있으니까.
아, 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슬롯 마사지.
그러니까.
딱
저기서 했는데,
아, 기억이
제가 아까 그 슬롯 마사지 할 때,
네.
밖에 계신 PD님한테 그랬어요.
네.
허리에다 대라고 그러셨잖아요.
허리에다.
근데 제가 허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허리 진지 오래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떼구르르 부르시면
아 저는 그 중간에 벨트 있는 데가 허리였기 때문에
벨트가
아~
허리입니다.
벨트가 허리입니다.
예. 예.
근데 자꾸 뭐 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벨트가
그렇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이 결국은 적정한 속도로 가줘야만 이게 어떻게 물리적인 법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9천까지 갔다가 6,500까지 그 수직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휴지일 수 있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1, 2월 달에 이제 9월서부터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1, 2월 달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야, 이거 좀 지수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수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캐비너시가 임명되면서 2월 첫째 날
네.
지수가 빠지길래 아, 좋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아 올렸죠. 그러다 결국 지수를 쉬게 해준 건 누구죠? 3월 달에 중동전쟁이었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
네.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라는 건데 처음에 52주 신고가를 갈 때는 매물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막 좋아서 올라갔고 파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 살려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매물대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린이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수 8천, 7,500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원금만 하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죠.
아, 그러면 네. 많죠.
많죠. 지금 이제 지겹다. 나는 이제 힘들다.
맞아요.
주식 이럴 줄 몰랐다. 왜 이러냐. 그 뭐 옛날에 뭐 그 SNS 돌아다닌 것처럼
네.
원금만 오면 그 착하게 살 테니까 뭐 회복해 주십시오.
다시는
뭐
이런, 주식 안 할게요.
주식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것을 먹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먹고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처음에 갔었던 거래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 생겼던 거래량들보다 적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기간 조정이 길게 늘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아 이제 지겹다라고 어느 정도 손절한 상태에서 가는 건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높지 않고요. 어쨌든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지금 이제 고객예탁금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고객예탁금이 필요한데 오늘 고객예탁금이 또 다시 100조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 올라갈 때는 평균 130조를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켰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그 9조 그 9천 포인트 갈 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변동 생기면서 100조대로 훅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대꼬 복구하는 모습들인데 이제 이런 고객 예탁금이 벌써 30%가 빠져버렸잖아요. 고점에 138조니까 한 30%가 빠져버린 거죠. 고위탁금이 단순 계산으로 한 30% 빠졌으면 힘이 30%가 분산된 거죠. 거기에 일부 투자자들은 나는 원금만 원 팔아야 되겠다라는 매물대라는 것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는 간다라고 보느냐? 예스입니다. 단호하게 있습니다. 단호하게 있는데 지수는 갑니다. 지수는 가고요. 삼전직선은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고민해 봐야죠.
그래요?
다른 것들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것들이 오히려 삼전직선으로 더 쏠림이 나타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은 한데 전 삼전직선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제 제가 주코너에서도 말씀드렸고 주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확신 있게 아. 지금 구간에서는.
질문이 예. 이거 되게 멍청한 질문인 걸 아는데 네.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일 것 같아서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뭐 아무도 모르는 질문을 예, 제가 예, 예.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실 땐 네. 닉스 전자가 예. 연말까지는 전고점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고점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연말이 되든 안 되든 시기는 모르지만 전고점을 넘어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베팅을 합니다. 꼭 연말이 아니어도 연말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에 돈 써야 되니까.
연말 근데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고요.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3전 닉스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선이잖아요. 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그 확정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만 2분기 실적은 흔들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흔들릴 수 있지만 네. 선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은 뭐죠? 2분기보다 3분기가 나아지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나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밸류가 PER이 만약에 지금 15배 뭐 13배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 선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PER이 10배 이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익은 늘어가지만 현 구간에서도 PER이 낮은데 이익이 늘어나면 PER은 어떻게 되죠?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3전 닉스가 증권가에서 아직까지 분석틀을 바꾸지 않은 목표주가 50만 원, 목표주가 400만 원을 터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는 직전 고점을 뚫어줘야만 50만 원, 400만 원 가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명현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현커님 이제 연말에 돈 쓰셔야 된다라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사해야 돼요.
꼭 연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연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3전 닉스를 소위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유재석 걱정할 건 아니다.
유재석?
우리가 그런 농담하잖아요.
연예인 걱정할 거
연예인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유재석도 물렸겠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유재석 씨 물려도 상관없죠.
아니에요. 그리고 덩어리가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도 물리면 우는데.
울어? 확인했어요?
아, 그건 뭐 울겠죠.
그러니까. 근데 3전닉스는 네. 울 필요 없다라고 봐요.
아, 전자닉스.
3전닉스는, 3전닉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아니, 너 뭘 믿고 이렇게 목소리에 오늘 힘주고 얘기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근간에 있어서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결국 이익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면, 뭘 믿고 주식 투자하는 거죠? 기분? 내러티브?
흐름.
흐름?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뭐죠?
수급.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뭐죠?
돈.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뭐죠?
중앙은행.
아, 돈은 중앙은행.
나 진짜 천재인가 봐, 여러분. 어쩜 이렇게 막힘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막힘이 아니라 자꾸 곁다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곁다리로 진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곁다리로 가는 거예요.
실적을 이해하고 싶으신 거죠?
실적, 실적.
실적이죠. 네. 결국 이제 실적을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실적이죠. 실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네.
결국 우리가 뭐, 혹자들이 얘기하는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수급에 의해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뭐죠? 우리가 그동안 3전 닉스에 대해서 거듭,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도 3전 닉스 무슨 얘기 했죠? 실적 좋아집니다. 실적 좋아집니다.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입니다로 샀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실적 걱정하세요? 그런 얘기 없죠. 아, 변동성이 저는 무서워요. 변동성이 걱정돼요. 네. 라고 하는데 실적 얘기 안 하잖아요. 변동성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그, 새로 오신 기은 앵커십니다.
네, 맞습니다.
기은 앵커님도 왠지 모르게 네. 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왠지 모를 때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오늘 좀 우울해. 괜히 막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막 우울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뭐 내가 지금 우울해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네.
근데 괜히 기분이 좀 다운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워렌 버핏이 우울증과 조울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지금은 시장이 뭐다? 우울증에 걸린 거잖아요.
근데 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네. 반대로 생각하면 매력적인 가격대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거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때는 언제죠? 주식시장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죠. 주식시장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
네.
올라갈 땐 따라 사고 싶고요. 떨어질 땐 팔고 싶은 게 네.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라고 그랬죠. 올라갈 때 따라가서 하고 싶을 때 피터 린치는 파티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오라 그랬죠.
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오라는 거죠. 파티 끝까지 즐기지 말라는 거고. 지금은 다들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팔고 싶어 하고 겁이 나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20만 원 깰까요?
아니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뭐 깰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구간 놓고면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깰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게 깰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익의 기반에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첫째 점의 전제. 두 번째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라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진 건 오히려 기회 아닌가요?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익이 좋은데 왜 떨어지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네.
그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오늘 사서 내일 두 배를 먹어야 된다는 베팅인데 주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았던 거고
네.
그런 것들의 영향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에 대한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인데 지금 구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삼전직스를 제가 이제 오늘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 조회수 갖고 얘기를 네. 했길래 제가 옛날에 어떤 뭐 방송사 출연했던 한 달 전께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 이름으로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썸네일이 삼성전자 19만 원 SK하이닉스 199만 원 이하에서는 앞으로 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때 당시 그게 마지막 기회였었고 지금은 이제 30만 원 넘어갈 때는 사고 싶었지만 지금 20만 원, 26만 원, 5만 원이니까 막 팔고 싶지만 지금 구간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왜 살까요?
지금 외국인이 왜 사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외국인들이라고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라고 다 맞추는 건 아닌데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기관들의 파생 매매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배팅할 만한 가격대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증권가에서 50만 원을 제시한 아직 그 틀을 바꾼 증권사는 없잖아요.
네.
물론 약간의 하회에서 좀 목표 주가를 낮춘 증권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익이 안 늘어날 거라고 보는 증권사가 있나요? 아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쨌든 갈 거다라고 보시는 네. 거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쪽들 있잖아요.
네.
삼성물산, 생명, SK스퀘어 이쪽도 같이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거기에 특별히 관심 가지실 뭐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너무 벌리는 것보다.
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 주변에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거는
한때 엄청 잘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근데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갈 건데
스퀘어 오늘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왜 올라갔냐는 이유인데 원래 펀드는 동일 종목을 10% 이상 못 담는 룰들이 있습니다. 자체 룰입니다. 자체 룰. 왜냐하면 단일 종목의 비중이 커지면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이 변동성을 그런데 그 룰에서 제외되는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를 담던 30%를 담던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SK하이닉스예요. 지금은 상반기 때 펀드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수익률이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담을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10% 이상 못 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담았던 게 뭐죠? SK스퀘어.
그쵸.
주 SK.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야, 삼성물산도 지분 있다. 삼성물산 뒤늦게 올라갔어요.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뒤늦게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앞서 잠깐 그렇게 넓힐 필요 없다라는 게 개인들은 그냥 삼성전자 사면 돼요. 개인들은 하이닉스 사면 돼요. 또 지금 구간에서는 이들이 비중을 낮춰놨잖아요.
네.
아직 10% 넘어간 것들은 이제 비중을 낮춰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비중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면 그들은 더 이따 사겠죠. 첫 번째는 삼전닉스가 올라가고 지분을 채우는 다음에야 스퀘어 SK를 다시 사겠죠.
네.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은님은 주식 네.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네요.
아, 제가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아예 안 들어갔어요. 포트를.
아.
왜냐면 너무
왜요?
물려있는 게 많고 코오롱 티슈진도 갖고 있고
호르몬. 개.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데
주린이랑은 좀 안 맞는 타짜 이런 거 열면 거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버티고 있죠.
호롱티 휴진. 네.
휴지가 되어버린.
예예예. 예, 예.
네.
아니 뭐 좋은 거죠. 뭐
괜찮습니다.
그런 뭐 기업의 미래를 믿고 또 이렇게 네. 하신 걸 테니 응원합니다.
그렇죠.
예. 와 화끈하네. 자 알겠습니다. 차인수 소장님.
네. 네.
오늘 그러면 지금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오늘 해주실 주제는 뭡니까? 오늘 타이트하게 딱 하시죠.
네, 타이트하게 네. 딱 합시다. 알파벳 테슬라 현대차.
오.
알파벳 테슬라 현대차 딱 세 가지 딱 끝내 하고
세 가지로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네. 실적은 다 아는 거고.
좋아요.
실적은 다 아는 거고. 실적은 다 아는 건데 알파벳 같은 경우 우리가 매출도 늘었죠. 알파벳은 그 시간에서 좀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매출이 나왔고 EPS도 기대치를 3배 이상 상회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EPS가 상회했다라는 것은 이제 지분 증권에 대한 미실현 손익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분 증권에 대한 미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분 증권 스페이스X라든지 알파벳이 기여한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지분법 이익이라고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EPS가 올라간 건데 원래 이걸 빼주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매출이 여전히 견조하게 움직였다. 이거는 팔 거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 지금 팔 것도 아니고 엔트로픽 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면 지분법 이익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지분법 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알파벳 주가는 시간에서 빠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기대한 것에 대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과연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삼전익스의 변동성들이 생겼고 하지만 여전히 견조하게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것이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자본 지출 영향으로 잉여 현금으로 FCF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파벳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240억 달러의 잉여 현금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장사하고 그 현금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인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얼마 받든지 간에
네.
나는 항상 뭐 내가 한 뭐 1,200만 원 정도는 쉽게 쓸 수 있는 현금이 계속 돌고 돌아.
와, 부럽다.
라는 거고 네. 물론 1,20만 원이 됐던 뭐가 됐던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돈을 쓰려면 카드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황.
맞아요.
현금이 주머니에 없으니까 월급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익이 나고 아니고는 떠나지만
네.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거든요.
현금으로
캐시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인데 저는 그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현커님 집 살 때 대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 집 없는데요.
아, 집 살 때 대출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사신다고 했잖아요.
아직... 받아야죠. 집 살 때 대출 받아요. 뭐
안 해주잖아요 요즘.
아니 근데 어쨌든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잖아요.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뭐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명현커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모자르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돈 벌 거라고 확신이 들면
네.
빌려서라도 사업을 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알파벳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지금 알파벳이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생각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세 명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아이템 갖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바로 요 앞에 우리 이제 주린이 커피숍을 찾으려고 해.
네.
알고 봤더니 셋이 유 스튜디오 앞에. 그러다 보면 셋이 딱 차려지고 났을 때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3분의 1로 우리가 파이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익이 덜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나중 문제죠.
아.
근데 지금 당장에 매연커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기은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 앞에다 커피숍을 차리려고 한다는 건 뭐죠? 당장 투자금 대비 돈을 벌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이자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커피숍 차리는 걸 다시 철회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저 돈을 잘 벌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이러는 건 좋은데 네. 저게 어떻게 얼만큼 돈을 벌 거라는 그 엔드 포인트 단의 엔드 유저 단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네.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는 돈을 벌면 되는 거야.
그래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골드러시 시대 때 황금을 캐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곡괭이를 파는 사람도 있고 청바지를 파는 사람도 있었죠. 그걸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명현님 굉장히 날카로우신 질문인데 네. 우리가 지금 엔더 유저단에 있는 애들은 누굴까요?
엔드 유저단 우리 커스터머 그냥 우리
우리 우리는 이제 소비자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을 지출하는 것들은 누구죠? 챗지피티가 됐던 아니면 제미나이가 됐던 엔트로피가 됐던 키미케이스리가 됐던
네.
뭐 이런 애들한테 돈을 지불하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네이버의 클로바엑스가 됐던 근데 이제 그들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아직 논쟁이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이들이 이제 결국 돈 벌 때까지 투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쿠팡의 한 2, 3년 차의 어떤 그 상황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누구죠?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죠. 그런 애들은 지금은 돈 벌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걸 확장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에 우리가 얘기하는 청바지 회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죠? 삼전닉스죠. 삼전닉스가 거기다가 반도체를 주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삼전닉스도 결국은 중국의 양쯔 반도체가 됐던 우리가 이제 뭐 창신 메모리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저쪽에 일본 업체가 됐던 미국 업체가 됐던 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이 됐던 뭐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겠죠. 궁극적으로 청바지 파는 애들은 누구다? 전력일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확장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놓고 보면 이 흐름이 지금 단계에 있어서 당장 멈출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건 아니다. 특히 알파벳이 실적으로 보여줬다. 일단 지금 알파벳은 앞단에서 열심히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가게를 열면 열수록 뭐다? 물건이 팔리고 있다. 그럼 우리 가게 지금 열 거야. 가게 열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당 줄 서매 법칙이라는 게 있죠. 줄 서서 먹던 식당이
네.
가게를 확장해서 줄을 안 서는 순간 망한다라는 법칙이 있죠. 그게 이제 경영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얘네들이랑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젠가는 저는 과잉 공급이 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부메랑을 될 것에 올 수 있고 생각보다 빨리 부메랑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2, 3년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장기 투자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언젠간 과잉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을 탈 거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좀 길어진 것 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우려할 바도 아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글 알파벳의 저 실적은 뭐 현금 없다고 하는 게 조금 약간 깨름칙하지만 어쨌든 가야 될 길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 알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원하게 그러니까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네.
우리가 이제 뭐였죠? 오라클 쇼크에서도 있었잖아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900억 달러 투자하는데 400억 달러 차입한다 그래서 한번 주가가 출렁거렸죠.
네.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이 캐피엑스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만 결국 알파벳이 포문을 열었죠.
알파벳.
아니야, 우린 갈 거야. 우린 고, 무조건 고. 라고 외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논란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이 논란이 될 거예요.
소장님이 지금 알파벳 실적을 평가하시는 만큼 오늘 하이닉스가 주가로 화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아쉽습니까?
저는 화답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화답했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화답을 했다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120일 이동평선을 찍고 올라왔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1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동동동동 떠 있어요.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네. 120일 이동 평균선 어디 올라오냐? 155만 원에 올라오고 있어요. 동동동 뛰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는 엉덩이 한번 탁 찍고 올라간 거고요. 하이닉스는 엉덩이 안 찍고도 올라가니까 힘이 그럼 어떤 거죠? 다리 근육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면 하이닉스가 과연 안 찍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기은 교수님 어떻게 넘어가도 될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면
한 가지 그럼 좀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쨌든 소장님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빅테크 실적도 되게 많고 뭐 FOMC도 있고 여러 주요 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일단은 좀 침착하게 지켜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네. 티슈진 사나 봐요. 와,
어떻게 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타이밍을. 야 어떻습니까? 다음 주까지 확인하고 살지.
아닙니다. 적극적인 분할 매수입니다.
아, 와,
적극적인 분할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만약에 빅테크 시적 잘 나와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30만 원까지 가버리면 사시겠습니까?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지만
그쵸.
저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 지금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할 매수하라는 것은 네. 다음 주에 그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만
네.
제가 믿는 것은 서로 실적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주저앉을까요? 다음 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그쵸.
좋아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악의 경우에 빅테크 앞으로 나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주저앉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훅 밀리겠죠.
그쵸.
물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선을 놓고 보면 3분기 때는 더 좋아진다잖아요.
네.
내년엔 더 좋아진다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시점을 맞추려고 한다라면 이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운의 영역, 점의 영역이겠죠. 점 보는 점. 이 도트가 아니라 점의 영역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구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현 앵커는
네.
그래도 엉덩이를 뒤로 좀 빼고 좀 더 싸게 살 수 없습니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다음 주에 메타랑 아마존 네. 실적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저는 지금 1, 2만 원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요?
1, 2만 원 싸움이면 그냥 속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게 낫지.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만약 2, 3만 원이 더 비싸졌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뭐 우연찮게 뭐 그 주주들 얘기하는 뭐 톡방을 잠깐 좀 봤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엊그제 살 걸, 엊그제 얘기할 때 살 걸. 그 1,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 길게 보자.
자, 30% 먹는 거하고 25%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물론 30% 먹고 싶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맞아요.
30%가 아니라 20%밖에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뒤로 빼는 건데 저는 지금은 조금 확신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또 쉽지 않은데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1, 2만 원 더 주면 저는 주식 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나요? 저는 매도호가에 사요. 매수호가에 걸어놓지 않아요.
아 진짜요?
살려면 지금 당장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호가 한두 개 낮춰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팔 때는 매수호가에 던져버려요. 지금 파는 게 문제지. 내가 여기서 1, 200원 더 먹고 한두 호가 더 먹고 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바쁘잖아요. 빨리 해버리고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일 해야지. 그거 계속 호가를 잡아먹네 뭐 해봤자 결과는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호가가 바뀜으로써 손해를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음먹었을 때는 실행을 일단 하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좀 모르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분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처음에 딱 오셨을 때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다른 섹터로 확실히 확산되는 흐름이 보이고
네.
있는데 그럼 다른 섹터보다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꽉 채워서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꽉
거예요?
꽉 채운다라기보다는 한 50% 정도는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죠. 50% 정도는 반도체를 예, 절반 정도는 갖고 있고 나머지는 한 20, 30% 현금은 또 한 1, 20%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나머지가 우리가 이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신규 편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 반도체 대신 올라갈 거냐라고 보면 그만큼 이익이 나는 기업이 없죠. 정말 그쵸. 반도체는 뭐 애널리스트 제가 임원급하고 만났는데 자기네들끼리 애널리스트끼리 얘기하면 네. 야 이건 거의 사악한 수준의 이익이다라고 농담을 한대요. 그만큼 그 이익이 나는데 그렇게 이익 나는 기업이 있나요?
없죠.
없죠. 없으니까 그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를 놓고 보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 삼전직수 없이 과연 수익률을 확고하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이런 거죠. 자, 방산주를 갖고 있으면 몇 프로 요구 수익률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좀 머리가 복잡해지죠.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으면 나쁘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네. 2차 전지를 갖고 들어가서 요구 수익률을 몇 프로 볼 것인가? 좀 계산해 봐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27만 원에 들어가서 30만 원대 후반에만 팔아도 30%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그래도 확실하게 보이는 30, 뭐 간다 안 간다는 아닙니다. 제가 뭐 한 증권사들이 50만 원까지 간대매요.
그렇죠. 막 60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좀 낮춰서 최대 나서 45만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 40% 수익률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러면 바꿔서 제가 이제 기윤 앵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윤 앵커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주식을 사라 그러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다른 거 사시겠습니까? 삼성전자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 그게 답이에요. 오늘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도 퍼지고 있고 시장이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강한 증거고 맞아요. 건강한 증거고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신규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요즘 많이 하고 다니는 질문이에요. 천만 원 생기면 삼전직수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삼전직수 사시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사시겠습니까? 요 대답이 바뀔 때까지는 네. 언젠가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요 대답이 바뀔 때까지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독주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 최근에 코스닥 좀 이제는 진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네. 코스닥은 여전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인데 굳이 삼전직수가 있는데
그런가요?
굳이 삼전직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말씀드리려면 저는 코스피가 죽으면 코스닥이 올라갈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코스피가 살아야 코스닥이 산다라고 봅니다. 코스피가 살아야 코스닥이 이제 살아날 수 있지 코스피가 죽었는데 코스피가 죽었다는 건 삼전직수가 죽었다라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들어간다? 물론 이제 가격으로만 보면 싼 건 있지만 밸류를 놓고 보면 이익으로 놓고 보면 싸다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인데 솔직히 조금 관심들이 좀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내 종목이 어떻게 갈 거냐 소중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좀 다음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이미 물려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작은 종목 살까요? 큰 종목 살까요? 큰 종목 사죠. 사죠. 그럼 뭘 사죠? 삼전직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래요. 차영주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주린이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언젠가 또 이게 바뀔 거예요. 그 비가 분명 바뀌는 시기가 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지금 삼전직수가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판을 벌리지 말자.
네.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로 가죠.
테슬라.
네.
아직도 안 갔어요? 테슬라? 네. 에, 테슬라 가야 돼요. 테슬라가 그러니까요. 미래다.
아.
그렇죠? 테슬라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
표정이 의미심장하신데요, 소장님.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롱숏.
세모.
세모.
아, 숏이다.
아. 왜요? 왜요?
테슬라 좋은데.
테슬라가 차가 잘 팔렸어요. 본업을 잘했어요. 땡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기대감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동시에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 캐시카우는 누가 뭘 한다? 지금 이제 일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일을 벌리는 거고 그거에서 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박수 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못 나왔죠. 영업이익 나오는 것이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로봇택시, 인공지능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요 자료 좀 보여주시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이게 아까 알파벳도 쿠팡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슬라가 더 쿠팡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쿠팡이 좀 불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논쟁인데 떠나서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쿠팡이 처음으로 흑자를 냈을 때까지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그 투자가 결국 흑자로 귀결됐죠. 테슬라가 우리가 자 반도체 얘기할 때는 야 이렇게 캐펙스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잘하고 있어. 테슬라 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고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매연컨디는 테슬라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적자를 통해서도 계속 일하고 있는 게 더해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반도체는 조금 별로 관심이 없어. 너 돈 없지? 그럼 반도체 팔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현상 똑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도 언젠가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감을 좀 느끼는 거죠.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뭐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허가받는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끝단에 가서는 우리가 레벨 5까지 올라갔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넘어와야 되는 문제 제도를 넘어야 되는 문제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아직은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하는 건데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테슬라도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뭐 테슬라가 이든 아니든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매출이 나지만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유상증자. 왜냐하면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크면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가 날까요? 은행에서 빌리는 게 날까요?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리는 게 나아요. 네. 말씀하신 근데 일부 이제 투자자분들 아니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내고 유상증자는 이자 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네.
빌리고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신용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을 놓고 보면 은행에서 한도가 풀로 차 있거나 신용등급이 좀 떨어지거나 이번에 하나솔루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한번 하면 이게 그 이익이 나서 주식 소각을 하기 전까지 주식 수요는 계속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상증자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좋은 신호가 아니다. 어쨌든 예. 뭐 그건 그때가 다른데 이런 우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홍해 갈라진 것 같아요. 뭐가 갈라졌느냐?
네.
한쪽은 역시 자동차 회사야. 테슬라. 아니야, 우리는 로봇 회사야. 라는 것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 강에서 서로 쳐다보고 있는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명현커처럼 로봇이 미래다. 우주가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회사지 무슨 미래야? 이게 서로 간에 종교처럼 합의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약간 지금 날씨 같은 거네요. 비가 왔다 안 왔다 약간
이게 어떻게 하나로 딱 뭐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오늘 제가 낮에 정말 네. 종로 저기
왜요?
동대문 운동장에서
네.
종로 2가까지 가는데 모든 날씨를 다 경험했어요.
아 오늘 비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확 갑자기. 쏟아지다가
한 5분 맞아요. 왔죠. 5분.
5분 왔어요. 네.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네.
확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있다가 네. 갑자기 해가 뻥 떴다가 다시 또 이슬비 내리고 그거를 종로 통과하는데 오늘 다 느꼈어요.
저는 근데 맞아. 그때 딱 비 올 때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죠?
왜냐하면 저는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죠.
준비된 분이시군요.
장화 같지 않은 레인부츠. 비 올 때만 신는 투박한 장화가 아니라 평소에도 코디하기 좋은 깔끔한 디자인인데요. 이거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왜 비 올 때 자신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예.
투박하지 않고 평소에도 신기가 좋은 디자인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가 계속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이런 신발 야.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레인부츠.
오. 어 근데 그냥 되게 예뻐요.
네. 안 미끄러지겠는데요?
맞아.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 올 때 우리가 잘못하면 미끄러지잖아.
안 미끄러지잖아. 미끄러. 아 절대 안 미끄러.
어 절대 안 미끄러진대요, 여러분.
네. 못 미끄러져요. 미끄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 보여요.
전투화 신었을 때 그 느낌인데?
안 미끄러져.
그리고 지금 저 위에가 길면 좀 네. 다리가 답답하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짧아서 더 실용적이고 뭐 출퇴근하실 때도 신을 수 있고 캠핑 갈 때도 신으실 수 있고 좀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색깔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오. 근데 진짜 요즘 레인부츠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신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
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걸 만져봤는데.
네. 어, 어때요?
저는
어때요?
저게, 그, 제 상식으로 보면.
네.
단순하게 고무가 돼 있어 땀이 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게.
아, 그래요?
어. 안에 지금 보면 고무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부츠를, 여성 부츠를 신어보거나 뭐 이렇게 본 건 아닌데.
네.
어, 좀 뽀송뽀송한 느낌 들죠, 매니커님?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푹신푹신한가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착용감도 좋고 네.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기가 막힌.
가격이 얼마죠?
가격?
네.
가격 그거는 하,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래요. 가격 좋은 제품이면
아.
가격을 굳이 따져야겠습니까?
그렇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50% 특가로 들고 왔죠. 34,800원.
너무 괜찮다.
저거 신으면 명현커님처럼 멋진 남자로 보이나요?
옆에서 웃는 거 안 보이세요?
아, 옆에서 웃더라도 우리는 우리 우리끼리
뭐 멋지 뭐, 지능형 아니요. 안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소장님. 예예예.
아, 예, 예.
우리는 34,900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 비인간적인 것 같아서 인간미 있게 200원 뗐습니다. 34,800원.
그러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너무 괜찮은데요?
싸죠.
그러니까 네. 출근하실 때도 신을 수 있고.
본인도 사고 싶지 않아요?
저 갖고 싶어요.
갖고
카멜 색깔.
사야지.
너무 네. 예뻐요. 왜냐면 저도 진짜 필요했거든요, 장화.
네.
요즘 장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지.
그냥 신발을 신으면 양말이 젖어서 너무 축축해요. 네. 너무 불편해요.
그 약간 롱 그 레인부츠는 벗기가 좀 힘든 것 같던데.
신고 벗기가 힘들어요.
그걸 딱 신으면 아구찜찜 가면 지옥이에요. 그거 벗고 또 갔다가 아구찜 먹고
나요,
매우 죽겠는데 그것도 신고 이러면 와, 죽을 맛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짧은 거는 딱
맞아,
신고
맞아.
딱 벗을 수 있어서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맞아. 땀 별로 안 차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장마철 필수템입니다. 여러분 양말 다 젖고 괜히 또 사무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찝찝하게 그럼 싫잖아요.
승질나 이거
원래 그래서 맞아. 사무실에 양말 몇 개 갖다 놓잖아요.
에이.
아 그러세요?
남자들은 양말 몇 개 갖다 왜냐하면 빵꾸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젖는 경우가 있어서
네,
뭐 아, 그래서 그쵸. 이제 양말 같은 경우 이제 길거리에서 뭐 옛날에 뭐 1,000원에 몇 개, 뭐 10,000원에 몇 개 이런 것들 한 무택에 사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오, 네. 이거를 사면 그러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럴 필요 없지.
양말 하나로만 하루 종일.
예, 좋습니다. 빌리버스 언더스탠딩 콜라보 34,800원짜리 남성 레인부츠. 이거
네,
남친구나 남편 사다 주면 좋아요.
아,
기가 막히죠.
아, 여성용이 없군요.
네, 썸남. 이거 발 크면은 아하. 사셔도 되지, 뭐.
저 230.
230 정도면
네.
50까지는 신어도 돼, 사실.
맞아요.
예.
네. 네, 250까지는 맞아요. 예.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한번 네.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예예예. 예, 예. 자,
좋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세모. 테슬라는
테슬라 세모?
소장님.
근데 테슬라는 사실 그 기대가 있잖아요. 스페이스X 합병.
좋다. 꾼의 질문이다. 꾼의 질문.
합병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합병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스페이스X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익이 나려면 요원한 회사고요. 테슬라는 지금 막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굳이 둘이 합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너지가 날까요? 저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와 흑자가 합치면 어떻게 된다? 죽도밥도 안 된다. 차라리 지금은 저는 각자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래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언제 이익 날까? 저는 일론 머스크가 결국 사람 화성에 보낼 것 같아요. 그때까지 무작정 그냥 막 투자할 것 같아요. 이익이건 뭐건 더군다나 이제 IPO에서 돈도 들어왔겠다. 무조건 나의 꿈.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서 그렇게 나의 꿈 그 이룰 때까지 전 돈 쏟아부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5분
5분.
현대차.
현차.
현대차.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변하는 단계.
어,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세모에서 동그라미.
왜냐면 현대차도 테슬라와 같잖아요. 테슬라가 같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가 매출이 자동차가 덜 팔렸어요.
네.
자동차 덜 팔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에요. 더 안 좋은 조건인데, 근데 왜 세모에서 동그라미 바뀌느냐? 주가 오늘 40만 원 버텼다.
맞아요.
40만 원 버텼어요. 오늘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주가가 40만 원 버텼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3%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 투자자분들이 자동차 아까 얘기한 자동차로 보느냐 로봇으로 보느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네.
그 선이 4,50만 원대를 유지하면 로봇 쪽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자동차가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된, 지금 이제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을 이제 흡표를 보시면, 매출은 9,280억이 증가한
네.
2조 5천억이지만, 영업이익은 20%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은 20%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우리가 이제 고정비 효과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영업이익 감소했다라는 건 비용통제를 못한 거예요. 이건 어마무시한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아. 그런 건데 일반적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40만 원 버텼다. 역시 투자들은 현대차를 로봇 회사로 보는구나.
아, 그것보다는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관세도 있고 저기 원자재 가격 말씀하셨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줘야 되는구나. 그런 애국심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차를 로봇 회사로 본다. 그래서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바뀐 거예요.
네.
세모에서 동그라미 바뀐 건데 우리가 이제 저걸 이제 떠들어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재무제표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현대차가.
아...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줄었으면 환율 효과이기 때문에
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 효과를 제거하고 봅니다. 그럼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면 뭐 매출이 깎아먹는 것을 그걸 또 더해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는 재해주고 막 여러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재무제표 할 때 말씀드려서 고정비 효과 매출이 늘어난다 매출이 늘어나면 비용도 따라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환율 그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그만큼 못 늘어난 거죠. 막 열심히 전단지 돌리고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늘어난 거죠.
근데 적어도 월드컵 때문에 약간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월드컵.
월드컵이라는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아닌가? 떨어버렸을까? 아니면 균등하게 떨어버렸을까? 이건 좀 다르죠.
아...
그 부분을 좀 봐도.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판매 보증금이 또 늘어났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판매 보증금이 늘어났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일 보증기한 더 늘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만 마일에서 20만 마일이 됐던 뭐 이런 어떤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이제 밀어내기 판촉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판촉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0만 원 버텼다.
네.
이거는 투자들이 역시 현대차를 로봇으로 보는구나.
아.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표현을 조금 바꾸긴 해야겠네.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변하고 있는 세모보단
네.
세모로 변하고 있는 동그라미가 더 적절하겠네요. 왜냐면은 영업이익이 원래 좋다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대신 로봇이라는 그런 프리미엄 뭐 그런 거를 뭐 준다고 상상하시니까.
어찌됐든 간에 세모가 됐던 동그라미가 됐던 지금 이제 현대차를 로봇 회사로 인식하시는 투자분들이 역시 많구나. 그러니까 결국 본 실적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오늘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로봇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변동성도 생겼잖아요.
네.
이틀 천하로 끝났죠. 어떻게 보니까 3일 천하로 끝났을 네.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로봇이라는 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투자들이 충분히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로봇이다라는 것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주지의 사실이지만
네.
그때까지는 나는 기다리면 더 큰 수익을 볼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기대하고 있는 면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혹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들리는 것을 제가 굳이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원하는 만큼 빨리 수익이 좀 나타나야 되겠죠. 빨리 이제 아틀라스도 만들고 근데 대신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사장 직속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하겠다,
네.
LG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선의의 경쟁이다라고 봐요.
선의의 경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틀라스가 나온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쓸까요? 그건 네. 좀 다른 문제죠. 그건 좀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 제조 공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영업 그렇죠. 기밀인데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쉽지는 않고 삼성 독자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각자 선의 경쟁 그리고 각자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로봇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90 넘었습니다. 네. $90 50센트.
저 가다가 기름 넣어야 되겠는데.
아, 기름 또 제네시스 타시잖아요. 엄청 가장... 그 좋은 차.
아,
부럽다.
맞잖아요. 엄청 고급차 타시는 탱크 같은 거.
네, 탱크 저 기름 많이 먹습니다. 사류 같은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가다 기름 넣어.
아, 제네시스 타시면서 현대차는 네. 조금 더 편향적으로 동그라미 주시지.
저는 여태껏 맞아요. 현대차만 탔어요. 여태껏 첫 차부터 현대차였고 계속 현대 매니아인데 그래도 우리가 내가 쓰는 거 하고 그 뭐죠? 투자하는 건 다르죠.
아,
투자는 다르죠.
철저하시네요.
제가 아는 모 방송사 PD 분이 계신데 주식 네.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현대차 살 돈으로 현대차 주식을 사겠다. 옛날에.
아, 망했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옛날에 샀으면 뭐 지금 그쵸? 훨씬 더 맞아, 지금 주식이 되지.
아니 저 그걸로 닉스를 샀으면은. 더 대단한 건데
물론 이제 그거 한참 전 얘기니까 지금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주식 잘하는데 그런 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알파벳, 테슬라, 네. 현대차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인사이트 잘 전해주신 와이즈 경제연구소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